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 성경적인 용어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연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연이라는 그 사전적인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의도나 계획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원인이 없이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단어만을 살펴본다면 이거 지금 룻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보호 가운데에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적인 간섭과 인도와 상관없이 룻에게 이런 것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이 2장 3장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자기가 평신도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s it turned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우연이지만 좀 이렇게 이러한 표현이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히브리어 원어는 진짜 어떠한 뜻일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단어도 우연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 미크레라는 뜻인데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간섭이 없이 진짜 우연히 딱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에게 필연은 인간에게 우연으로 다가온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연하게 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보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고 그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분명하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어떤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지만 또 우연히 어떠한 일들을 맞닥뜨리지만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인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잘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경험할 때, 환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직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기와 기회 있죠. 이 기회라는 단어가 원어로 살펴본다면 우리 룻기의 그 우연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우연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기회라고 번역했을까? 약간 의역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헛되니까 그냥 막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헛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다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가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뭐하신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정말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제 이러할 때에 이 우연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자, 그냥 그래 받아들여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신은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살아. 당신은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아. 당신은 이렇게 실패할 인생이야.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살아. 뭐 그런 의미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을 이야기할 때 우연과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명은 뭡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미래가 딱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나도 빼도박도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도 함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라는 것이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라는 어떠한 선고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냥 그래 암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이 의사도 만나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가능하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운명론을 믿지 말란 말이 있어요. 운명론. 운명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 좋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운명론, 결정론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운명론은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운명론을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회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면서 선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자신들은 어떠한 신령한 지혜를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이미 자신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세속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재세례파라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는데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확정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정말로 쾌락적인 삶을 살겠다. 말로는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운명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는 것이 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다 결정, 딱 천국 지옥으로 딱 결정됐으니까 그냥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우연, 운명 이런 거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그 이해하고 있어요, 없어요? 요즘 보니까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예전에는 뭐 타로라고 해서 뭐 서양 점 비슷한 것만 했는데 요즘은 뭐 TV를 봐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고 완전히 그 무당 뭐 그다음에 뭐 샤머니즘 그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예전에는 뭐 신내림 받았다는 것을 뭐 부끄러워하고 뭐 조심했는데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화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들은 그 운명과 우연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책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독일의 과학자이면서 작가예요. 그리고 이분이 물리학자인데 그 슈테판 클라인이라는 분이 어떠한 책을 썼냐면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란 책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어떠한 것을 이분이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연과 운명을 연구합니다. 우연과 운명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우연과 운명을 대립적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어떠한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분은 이것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우연들에 의해서 결국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연이라고 불렀던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우연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게 약간 성경적이기도 해요. 내가 고난이 있는데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한테 돈이 많이 정말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생긴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운명인데, 이게 그냥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이 갑자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복권을 샀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뭐 복권을 살 수도 있지만 꾸준히 복권을 샀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한테 돈이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유산을 갑자기 나한테 주셨는데, 상속됐는데 나는 친척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먼 친척이 있어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학의 정말 중요한 발견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우연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과학자들도 우연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우연도 계속해서 어떠한 다른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우연과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그 우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결국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까 고난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떠한 성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닌데도 아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인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거기서 그냥 떠나왔어요. 그런데 딱 마침 어떤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어요. 이삭을 주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기 때문에 또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가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추수 딱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어디로 나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가서 알고 보니까,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것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의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수 좋은 일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아, 재수 있다, 재수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재수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겼는데 재수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과정 가운데 룻이 뭐 했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결단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지만, 베들레헴도 모르지만,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면서 이삭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에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와 계획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룻기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룻의 그 또 삶을 인도하십니까? 2장 4절에 보면 마침 그랬어요. 보아스가 매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갑자기 보아스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룻이 들어온 거예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은 자기가 한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어요.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다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많이 줍겠어요? 가서 정말 막 모아놓은 거 그런 거 줄 수 없어요. 추수꾼들이 곡식 단을 쌓아놓은 거 건드리면 안 돼요. 다 끝난 데 가서 조금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을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에도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을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무시하고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다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면은 다 저분은 누굴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 바라보고 있겠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이 분문에다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생각,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생각나세요? 노세현 씨가 부른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게 또 성경적이더라고요. 우리의 바람이었다. 소망이었다. 여러분, 룻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서, 은혜를 입기를 바라면서 밭에 나갔어요. 어떤 보아스하고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지는 않았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뭐 다음 본문을 보면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운명적인 만남 같은 그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의 마음속에는 바람은 있었잖아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 거기에 처음 가가지고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신을 선대해 줄 사람, 자신에게 은혜를 줄 사람을 기대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그 인도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으세요? 또 무엇 때문에 정말 실망하고 또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다 환경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바라봐요. 자기 중심으로 다 어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